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난주에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주로 오셨지만 어느 누구도 주님이 오신 이유와 주님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이 있으니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 누구를 위한 고난인가?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내 육체에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주님을 따라 주님의 고난을 채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 복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왜 왔는가라고 분명히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무언가, 이 복음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또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제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라고 하셨던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 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내용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뜻이 뭐냐?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죠. 가스펠. 근데 고대 이 가스펠은 어디서 왔느냐? 고대 영어인 가스펠. 자, 가스펠은 우리가 얘기한 가스펠은 G-O-S-P-E-L인데 고대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G-O-D, 가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펠에서 나왔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야기 또는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이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얘기의 주제는 뭐냐? 시작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핵심은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잉태한 내용을 알려주죠. 그러면서 너 남자아이를 낳을 거야. 근데 그 남자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지어라. 이름까지 져줍니다. 근데 그 예수란 이름이 뭐냐?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바로 뭐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에 있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되니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러 군데서 이 내용을 기쁜 소식으로만 말하지 않고 좋은 소식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이 좋은 소식이 너희들에게 올 거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두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좋은 소식, 메시아가 오니 제발 그분이 오면 놓치지 말아라 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아주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41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보라 그를 보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줄 자를 너희들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주겠다. 또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내가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가져다 주겠다. 또 나훔서 1장 15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너희들에게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좋은 소식, 한글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메밧 세레트, 메밧 세레트가 됩니다. 근데 이 원래 이 메밧 세레트는 원래 그 바사르에서 유래된 건데 무슨 의미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뭐 그늘도 없죠. 그냥 사막인데 그냥 이 산에 이제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냥 광야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 근데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노란 그 흙에 광야의 아름다운 꽃이 펴보세요. 만발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이야, 신기하고 너무 좋죠. 거기다가 우거진 녹음이 있는 그러한 그 장소를 보세요. 그러면 거기 나무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러한 시원한 소식, 우리를 즐겁게 하는 소식, 그런 의미로서 이 바사르에서 유래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만 구체적으로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냐?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하면서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저기 오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직접 가르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 증거를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또 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기쁜 것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주었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내용을 그때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죄인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다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또 그 아들을 통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죠. 사랑 주는 것보다 사랑받기를 원해.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이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해타산을 놓고 다 거래를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주고받는 그 내용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나는 외로워, 나밖에 없어, 자살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남을, 누구를,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줄 때는 어때요?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어때요? 끝까지야. 끝까지. 일편단심. 그러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사랑, 인간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복된 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예수 하나님을 믿는 자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여수룬이다. 여수룬. 히브리어로 여수룬은 뭐냐? 사랑받은 자. 하나님부터 옳다고 인정을 받은 자. 할렐루야. 이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 감격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맨날 입에서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대. 그 보답하는 것이 뭐냐?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제발 너희 마음에 좀 받아들여라.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었으면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들고 오셨는데 누가 알아줬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면서 끝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알아주질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리셨습니다. 하도 믿지 못하니까. 회당에 가면 그 당시에 이 스크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이렇게 두루마리 같이 이렇게 말려져 있는 복음들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성경 구약이 있었어요.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 두루마기를 쫙 펴시더니 그 한 부분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그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두루마기를 보시면서 읽으면서 그 내용 복음을 너희들한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메시아고 오고 복음이 오고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온다. 근데 그 복음을 예수님이 들고 오셔서 읽으시고 들려주시고 그 복음이 지금 들은 너희들 앞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자, 나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한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너에게 말한다. 근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됐죠? 이사야서 우리가 읽었지만 40장 9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아예 공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어때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졌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걸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구속사의 일에 내가 지금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주님이 메시아가 와서 친히 너에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변명할 길이 없어졌다. 내가 말씀을 못 들어서 내가 예수를 못 믿었어요. 이젠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들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심판의 말씀이 2000년 전에 벌써 선포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우리가 몰라서 그냥 스쳐가 지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든지 뭐든지 들었습니다. 뭐 사람을 통해든지 누구를 통해든지 들었어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네가 말씀 들었는데 받지 않아? 심판이야. 너 못 들었는데요? 나 깨닫지 못했는데요? 핑계 없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 바삭하게 알고 있죠. 근데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차라리 장님이 돼서 못 봤다, 귀가 먹어서 못 들었다면 변명할 거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놓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 야,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들은 거 이거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왕들이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으나 못 보고 못 들었던 내용들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거야. 와, 그 말씀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4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고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알고 싶었는데 못 들었어. 기다렸는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들어. 봐. 깨달아. 얼마나 복받은 자냐 말이죠. 여러분, 이 내용 하나만 갖고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상태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진다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믿어져야 되는데 수없이 들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귀하게 들리지도 않아. 뭐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도 복음을 그들의 입에 그들의 귀에 넣어주고 먹으라고 해도 듣지 않고 얼마나 오히려 욕을 하고 정말 도망가기 바쁩니까? 정말 보면요 불쌍한 거야 영혼이. 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심판을 이가 그것도 영원한 심판이 우리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죠? 그건 하나님이 영생이래. 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내가 너에게 이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있어서 너희들을 영원히 살리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깨닫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럼 뭘 얘기입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고 만지고 들은 내용이라 본 거 들을 뿐만 아니라 만졌대. 그러면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까도 말씀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근데 그 복음 안에, 복음 자체가 누구다? 예수다. 왜? 예수를 받으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내용만이 아니라 더 좋은 내용이 복음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복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사귐. 영어로는 fellowship입니다. fellowship. 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또 전함은, 복음 들은 걸 전했단 말이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인간 대 인간 사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복음을 너희들이 받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사귀어야 돼요. 사귄다는 건 어때요? 서로 간의 마음을 다 알아.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상대방이 압니다.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부부하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됐죠. 육체로 하나가 된 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하나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서로 싸우고 뭐 하면 서로 평생 왼수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너와 내가 하나가 돼.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변치 않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와 내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듯이 너희들도 아버지와 내 안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겠다. 근데 그 사귐은 어때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빛이죠. 예수님이 소금이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가득 찬 거야. 더 나아가 빛으로 가득 차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내용들이 빛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지금 편지 썼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뻐하죠, 세상적으로. 그러나 어때, 일시적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 있고 하나가 되면은 그 기쁨은 어때요?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고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너무 좋아하지 않거나 별로면은 전하고 뭐 할 때 쭈삐쭈삐 거리는데 너무너무 좋아. 아니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충만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세상에도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몇 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다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세상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의 복음은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쁜 소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치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의 심령에 거짓과 어둠을 뿌리는 내용이 이 세상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먹고 마시고 욕망 모든 거 다 이루어 기쁘죠? 그럼 그만큼 어때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가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세상의 기쁨과 세상에 주는 모든 쾌락과 세상에 주는 모든 그 물질을 사모하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도요, 초대 천국 복음이 이제 막 퍼지기 시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단 마귀가 말씀이 전해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자기의 때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세상 복음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야. 또 심지어는 예수의 복음을 변질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있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다른 복음은 없어. 하나님 복음은 하나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생을 잘 모르지만 아, 이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다른 복음과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의 복음이라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지어 이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자신의 생명과 사명을 걸고 충성해야 될 복음이기에 이제 예수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 됐냐? 우리의 복음에서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 그 얘기가 아니라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이 보스턴의 사랑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 각자로 또 복음을 맡은 자로 또 각자 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에 다들 빚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니라. 왜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빚진 자라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그때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원수 돼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이야. 그를 사랑하여 긍휼을 베풀어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거기다가 충성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를 세워줬어. 원수 같은 놈인데 나는 정말 배설물보다도 못한 놈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야, 너 충성됐다. 내가 너에게 내 복음을 좀 맡길 테니 너 나 좀 위해서 좀 충성해달라. 그 내용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의 그 상황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와 같이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영접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사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갈라디아서 교회를 놓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해산하는 수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들 육신적인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이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복음을 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나도 겪었다. 왜? 여러분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수없이 얘기 듣죠. 첫 번째 아기 낳았을 때 그 고통. 근데 두 번째 낳으면 덜 아플 줄 알았더니 더 아프대. 세 번째는 더 아프대. 그럼에도 또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뭐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그 애를 자기 품에 놓고 머리를 딱 만지는 순간 그 고통이 순간에 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해산한 수고 크. 여러분들 알다시피 39대 한 대 검은 39대를 다섯 번을 맞았지 않았습니까? 대장 맞고 동조로부터 온갖 소리 다 듣고 비방 소리 듣고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우리로부터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는 나의 모든 빚을 뭐 다 벌써 갚았어, 갚은 자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 사랑제일교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의 주인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웠어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대. 너희들에게 줬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 이제 수많은 사도들이 또 2000여 년 세월을 지나서 이 사랑제일교회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를 이 복음을 전할 그러한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냐,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6절에서 얘기했죠. 천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이 전한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르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에게 화가 미친다고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저희 목사들 있는 데서 이렇게 다 모인 데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 목사로서 충성 다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도 제일 밑바닥, 제일 많은 고통을 받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간다. 우리 목사들이 무슨 소리냐고 눈만 껌뻑껌뻑 그랬죠. 왜? 너희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근데 충성 안 해? 그럼 제일 밑바닥에서 제일 고통을 내용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 직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않고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많이 맞을 거래. 그냥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고 다 달란트 많이 줬는데 그거 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주변에 아직도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사랑제일교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깊이 새겨두시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건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아직도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여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두보로 이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 복음을 두게 하셔서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았사오니 저희들 죽도록 충성하는 귀한 일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충성함에 정말 당당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복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 때 영생의 삶을 허락받고 주님으로부터 여수분이라는 축복된 이름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도 믿고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